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우리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우리 요한 1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참잘 유지했으면 참 좋은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끊겼습니다. 그 끊긴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들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나무에 숨었다 했습니다. 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등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등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은 너희들이 나와 등진 그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쫓아버리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는 그러한 고통, 남자에게는 일을 해야지 먹고 살수 있는 고통.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 살게 했는데 그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저를 지키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제사제도라고 계명을 주시는 거죠. 계명을 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이름에 망령되게 하지 말고 또 모이는 그러한 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일까지 네 가지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격하고부터 열 가지, 나무 열을 탐내지 말아 열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열 가지를 줬는데 레위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은 613개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 613개를 다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안에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계명들을 줬는데 이게 너무 인간들에게는 육신이서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기보다는 그걸 범함으로 죽게 되니 하나님은 그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준 것이 야,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말고 너희들이 중히 여기는 동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너희들의 죄값을 동물값으로 바칩니다. 그러면 우리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 제도를 주셨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 제사를 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은 전부예요. 전부를 다 구원하는 게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인의 모습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예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수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래 불평할 필요 없어요. 좌우를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지혜 주셨으면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 준 거 아니 저 사람을 보니까 다섯 개를 줬는데 왜 나에게는 두 개밖에 안 줬습니까? 아니에요. 왜 저에게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러 받은 사람이 감춰놓고 주인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그대로 원형 포진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갑절에 이익을 남겨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다섯 받은 사람이 다섯을 만들었으니까 갑절을 만든 거예요. 둘 받은 사람이 둘을 만들었으니 갑절을 만든 거예요. 하나 받는 사람은 나는 하나 받았지만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주님께 내어놓으면은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님입니까? 아니거든요. 위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그네지만은 본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지지 못하더라도 긍휼히 여길 줄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안 주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힘든 모습이대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저 못하는 거 이 모습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되는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 스스로를 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중에 사랑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다가 앉아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 사랑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당하는 온갖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판모샘에 가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판모샘에 가 있었어요? 학대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그를 데려다가 판모샘에다 가둬놨다고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한이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지금 계속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라고 부르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자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잘합니다는 지식을 자랑만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나누라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건 행함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불쌍한 자를 보면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불쌍한 자가 불쌍하구나. 그러나 나도 힘든데 하고 내 생활로 그냥 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은 그 불쌍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행함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가지에 메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메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제자의 관계를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관계거든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언행 불일치가 되어 모순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한 그러한 자세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매일 매순간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도록 노력하는 것 생활이거든요. 삶의 생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지식만 가지고 있었으면 아니 돼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은 사람에게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갖게 한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성도자는 내가 교회 나가도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스스로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것처럼 좀 뭔가 좀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아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 좌절하는 거지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났지만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 집사들이랑 같이 가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뭔가 마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오늘 조금 마십시다 하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요. 아이고 오히려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마시게 된 겁니다. 그건 뭐 지식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아는데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셔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도덕적인 관념에 의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실천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뭐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것을 다른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볼 때에 시험에 든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의 관계를 왜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왜 가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져야 됩니까?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5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관계가만 맺어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뭘 받으려고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만 항상 마음속에 의식적이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해. 잠잘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그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해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도 아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건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생각한다고요. 옛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잠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저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건 의식적으로가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는 거죠. 제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설교를 했어요. 잠을 자다가 설교를 해서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저쪽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마침 그 설교 시간에 아니 마이크가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온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이크를 켜러 가다가 깼습니다. 그 생각했어요. 이건 과연 나에게 무슨 것을 주는 것인가. 근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깨어나고 나니까 아니 다시 가서 마이크를 켜고 와서 설교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깨고 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관계만 유지되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하라고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기쁘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항상 기쁘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참 맛있어. 기쁘다. 이것은 주님의 나를 이처럼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을 입맛을 맛게 해줬으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생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랍니다. 시편 24편 4절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손도 깨끗해야 된대요. 우리가 병이 안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사의 감기가 굉장히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러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무조건 씻는데 얼마 동안 씻냐면 15초는 씻어야 된답니다. 비누에다가 15초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초가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굉장히 힙니다. 오늘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손을 씻는데 하나 둘에서 15번 세는 데까지 씻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번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이 깨끗하대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손이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것도 내 손이 가야 돼요. 마음에 있으면 손이 가야 돼요. 그냥 아, 참 좋구나 내가 줘야지 하면 생각만 하면 안 돼. 줘야지 하면 손으로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이 깨끗한 거거든요. 깨끗한 손 마음이 청결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런 생각 예수님은 마음 청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간음했느니라. 이건 마음이 청결한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저희 알고 있는 목사 한 분이 그래요. 요사이 내가 건강해졌나 봐. 그래서 왜 건강해졌느냐 그랬더니 여자를 보면 궁둥이가 이렇게 보여. 궁둥이가 보였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 사람이 그랬어요. 아, 정말 건강해졌습니다.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예.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생활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적인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이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셨어요? 아니거든요. 구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느니라 하고 1장 22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함께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구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 보셨어요. 이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으므로 우리는 그 뜻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이 네 가지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처럼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옛날에 그러죠? 한 환자가 의사 방문했어요. 내 몸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여기를 만져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렇게 하더래요. 예수님 그 의사가 그 사람 만진 걸 만졌어요. 여기 아픕니까? 안 해요. 여기 아픕니까? 안 해요. 근데 본인은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겠어요? 아니요. 자기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파 있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누르니까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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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이 동행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음성을 주신단 말입니다. 세 번,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생활, 의식적인 무디가요. 하루는 서재에서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데 다섯 살 먹은 그 아들이 들어왔답니다.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야, 그러면 이놈이 나한테 어떤, 어떻게 방해하려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무슨 방해를 할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애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아빠 나는 나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여기서 놀고 있을 거야. 그 애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애는 아빠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기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아빠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떨거나 주저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찾고 있으니 지혜는 벌써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명철? 명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뭘 알아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알기만 하면 나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은요? 지식은 방에 하나하나 짓고 있는 게 다 지식이에요. 예, 지식. 방에 물건을 어떻게 놓고 드는 게 지식이 돼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시편 24편하고요. 3편하고 한번 보세요. 지혜와 명철과 그 다음에 지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시고 집을 짓고 집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게 하고 하는 것 전부 다 그러한 은혜를 내려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적인 삶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해도 사탄이 항상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도가 함께하는 걸 동거동 다섯 번째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힘들 때 지금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지금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거동락하는 거거든요. 우리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이봉 자매님이 저기 와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맛있는 걸 차려놓고 함께 있더라고요. 생일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피 버스데이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왔어요.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함께 하는 거라고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침 나와 계시네요. 오늘 해피 버스데이 to you. 예, 예, 오늘 24일이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동거 동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참 아주 진리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것 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가 무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폭풍을 잔잔케 한 것도 하나님이 잔잔케 해주신 거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라고 하니까 들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200만이 통과했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요.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어요. 어떤 거요? 계란판을 두 판을 여기다 올려놓고 거기에 올랐습니다. 섞겠어요? 못 섞겠어요? 계란판이 있는데, 계란판이 있죠? 24개 들은 계란 들어있는데, 그거 땅에 놓고 그 위에를 올라가서 씁니다. 딱 섰어요. 그 내려왔어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도사가 됐나 보다고 그렇게 자랑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만났어요. 당신 섰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그러느냐. 제가 마음 수련을 일주일 전부터 했답니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다. 일주일 동안을 잠자면서도 걸으면서도 가면서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그대로 믿었대요. 나는 깃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계란 위에 올라가도 나는 쓸 것이다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24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걸 올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집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흔들려서 거기 실제로 할 때는 한 사람이 내 손가락만 이렇게 잡아달라고 했대요.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만 잡아달라. 왜? 딱 잡아주면 이 사람이 잡아줬으니까 여기 섰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다른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빙산처럼 큰 능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나타난 건 뭐예요? 빙산 위에 조금밖에 없다고요. 타이타닉이 부딪힌 게 얼음한테 부딪혀서, 빙산한테 부딪혀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주었는데 세상의 풍파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나로부터 오는 방해들을 막아주는 은혜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매일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매일 잠자면서 걸으면서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란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24사람인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걸었는데 나만 걸을 수 있는가,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걷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둥글둥글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이학 박사예요. 중앙대학원에서 이학 박사를 받은 분이고요. 그다음 여기 와서도 총장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의 심령,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닮아갈 겁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그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유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말의 변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나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라고 하니까요. 그 이적과 기사하는 걸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또 반문을 한다고요. 항상 그러한 대로 주고받고 해서 그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성경 그렇게 얘기죠. 예,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느냐 땅으로 왔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할 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을 예수님만 닮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 지혜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를 바라보라. 위에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들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힘들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전념돼서 그것에 우리 도취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도취되고 말아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는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아니거든요. 이 마음에, 예,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는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은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육신이 있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거하게 하셔 주셨사오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세상을 다스며 관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셔서